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금요일날은 대덕에 구누스코우 크샵이 있어서 갔다가 어제 오전에 내려왔는데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민정숙 자매님 그리고 김종민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자매님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한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청년 자매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 성도 많은 것도 아닌데 청년 자매, 이리나라는 청년 자매인데 교회를 전적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마음을 쏟고 하는 그런 자매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해외 가시고 안 계시는 때였는데 토요일날 장년회를 마치고 장년 형제님들과 함께 서울대 장례식,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중인데 자매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장년의 모임을 참석하려고 양재천을 지나가는 길에 심장마비가 와 쓰러져서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 눈에 띄어서 급히 신고를 하고 그래 해서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이제야 신분이 확인이 돼서 연락이 와서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가는 중이라서 장례 예배 마치고 병원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고 그 안양에 있는 한라병원에 갔는데 저녁 12시가 됐더라고.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매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구급차가 8분 만에 왔습니다. 심장이 멎은 지 5분이 지나면 장기가 녹아내린다는데 8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데 일주일 내에 일주일 지나면 깨어날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살아난다 해도 장기가 다 파손이 돼서 정상적인 삶은 어려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순간 막막하고 마음이 멍멍해지는 응급실에 따로 분리가 돼서 격리가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누워있는 형제님 얼굴을 떡 들여다보는 순간 전 너무 놀래가지고요. 순간 멈칫하면서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 저도 모르게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얼굴이 그렇게 익지는 않는데 그래도 평상시 얼굴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련만 얼굴이 두 배로 커졌더라. 통통 붓고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굴지 누굴까? 누구지? 자매님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자매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형제님에게 형제님을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막막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박 목사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자매님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셨을까? 형편은 암담한데, 예, 목사님이 계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답이 나오지요. 자매님,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 버리고, 제 느낌 버리고, 제가 보는 눈도 버리고, 목사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매님에게 위로의 말을 해드려. 돌아왔어요. 새벽 4시 반에 깨서 성경을 펴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해야 돼서 준비를 하는데, 잠시 기도하는데, 그 자매님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계시면 이런 문제 간단하게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문제가 안 될 건데, 아무런 큰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교회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런 문제가 아름답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가 어수선해질 텐데, 분위기 안 좋아질 건데, 하나님 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이럴 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일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구나, 그러면서 유두고가 생각이 났어. 밤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길게 말씀을 전하니까 창문턱에 걸터앉아 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툭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서 죽었지요. 목사님이 왜 하필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 밖으로 나간 빛을 가로막는다는데, 그래도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교회 밖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교회 안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 교회 안으로 떨어지니까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유두고를 생각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분명히 창문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았거든요. 유두고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분명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와서 그를 이렇게 안고 하는 말 떠들지 말라. 저에게 생명이 있도다.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와 주님이 보는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죠. 분명 우리 눈으로 보면 유두고는 죽어 있었는데 바울은 떠들지 말라, 저에게 생명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유두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제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계신다면 역시 형제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겠구나. 바울이 이곳에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구나. 형편 믿지 마라.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라 이 말이죠. 다른 생각 품지 마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지키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시겠다, 위로를 주시겠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구나. 신뢰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모든 형제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랬어요. 그러 주일날 나아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데 저만큼 자매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형제님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렇게 밝은 표정을 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일주일은 지나야 깨어난다고 하는데 저 자매님 저렇게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하지. 예, 자매님 무슨 일 있나요? 예, 목사님, 저희 남편이 깨어났어요. 아이고, 그럼 막 그 순간 우리 남편이 깨어났어요 하는데 눈물 쏟을 뻔했어요. 예? 깨어났다고요? 의사는 일주일 지나야 깨어난다 그랬는데 깨어났다고요? 사람 알아봐요? 예, 사람 알아봐요. 움직여요? 예, 움직여요. 말해요? 예, 말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그 순간이 막 느껴지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이 형제님이 작년에 모임 가지러 갔으면서 양재천을 지나 운동 삼아서 지나가는데 심장마비가 턱 쓰러지는데 지나간 사람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안하게 사람을 눕히고 한 사람은 119 구급대에 이제 신고하고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하고 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 막 이렇게 밀치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게 심장이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그 덕에 이게 장기가 하나도 손상이 안 된 거예요. 8분 만에 왔는데. 그래서 장기는 손상이 하나도 안 됐는데 가슴이 아파 죽겠다. 하하하다 심폐소생술 한다고 눌러가지고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셨지만 종의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형제 자매들 이제 저녁 예배 사회보는 목사님이 형제님이 깨어났습니다 소식 전하니까 막 우려 같은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기야 여러분은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네. 반응도 없구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걸 보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마음 변함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미련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야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동대구에 있을 때 동대구 교회를 가니까 예배당 부지를 찾고 있는데 3년째 예배당 부지를 찾고 있는데 동대구에서 하양 그러면 멀거든요. 아예 대구하고 다른 이제 도시예요. 세상에 그 예배당 부지 구하려고 거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사역자 이동이 돼서 갔는데 담당하는 집사님이 예배당 부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더라. 집사님, 우리 복음 전합시다. 예배당이 왜 필요하지요? 예배당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은 안전하고 복음에는 마음 없으면서 예배당 진료, 예배당 부지만 알아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서 집회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1년쯤 지났는데 가까운 시내에 2,500평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내. 대전으로 말하면 서구. 아니 2,500평 땅이 시내 중심에 있다고요. 가서 보니까 주변에 군부대가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너무 멋지더라. 1,500평 대지 1,000평 그린벨트. 2년 전에는 안 판다 그랬는데 12,500평인데 거기서 잘라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진행합시다. 그래서 12월 정확하게 12년 12월 9일 10일 날 아침에 그 땅을 가서 봤어요. 목사님이 그 땅을 보시고 이야 좋다. 참 좋다. 우리 기도하세. 차 안에서 기도했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동안 소규 목사가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데 저도 기뻤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을 다 모아서 3년 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춤을 출 줄 알았어요. 기도회를 성도들이 모였는데 광고를 했더니 한 사람도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땅만 쳐다보고 땅에 돈이 있나. 아무도 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는 안 해요. 박수치는 사람도 없고 춤은커녕 뭐 이유가 뭐지요? 부담이 확 밀려오는 거죠. 부담스럽다 생각이 먼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이 사역자 싸워주시고 성도들 막 싸워주시면서 우리 사역자가 타락했다. 성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해 주시고 싸워주시는데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예배 주신 땅을 보고 목사님 한 분만 기뻐하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미 타락을 했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왜 꼭 일을 해야 하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부딪히지 않으면 편안하고 안일한 속에 나태해지고 그리고 부담을 피해서 사는 동안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린 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 밖으로 형편 너머로 부담스러운 일들을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넘을 수 없는 문제와 형편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종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사람들은 그냥 부담스러우면 피해버리면 그만이고 나태한 속에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도자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종이 있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 이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 육신만을 위하고 육신의 안위를 쫓아 사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주고 싸워주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이것이 너무 복되고 귀한 거다. 제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요한복음 11장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말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14년 6월 달에 준공을 받았어요. 짧은 기간 1000평이 넘는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지었다. 이 예배당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이건 종이 믿음으로 됐다.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하나님으로 됐어. 누구로 됐다고요? 하나님으로. 저는요, 그거보다 더 기쁘고 소망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야!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공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세계를 맛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삶을 하나님으로만 살 줄 알았어요. 야. 그만 오래 못 가네요. 준공 허가 받고 한 달쯤 됐을 때 부인의 워크숍을 했어요. 그 자매들을 다 모아서 워크샵을 시작을 해서 마음을 두들겨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뻤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봤는데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돕겠구나, 하나님으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저는요 한 달에 한 시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간증할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 또다시 자기 연약한 것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문제 속에 갇혀있는 걸 봤어. 아니 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암담했는데 예배당 공사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으로 다 이기고 넘었는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이면 그거 넘을 수 있잖아요. 전에 예수님으로 다 넘었잖아요. 그렇네요.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면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자매님이 그 문제를 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어디 계셔요? 한 달 지났는데 사단에게 다 속아서 형편에 매여 있는 걸 봤어.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형편에 매여서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무전 전도행을 가잖아요. 무전 전도행을 가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죠. 어떤 목사님이 첫날 무전전도행을 떠났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2만 원을 주더래요. 그때 당시 2만 원이면 하룻밤 저녁 식사하고 연숙에서 잠자고 할 수 있는데 2만 원이 또 생기겠나 해가지고 2만 원 쪼개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느라고 생고생 죽을 고생했다 카더라.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야, 오늘 2만 원 주시는 거 보니까 내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면 오직 좋겠어요.
그죠?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학생하고 조가 돼가지고 전도행을 갔는데 이틀을 굶었어요. 가을인데 추수가 다 끝나고 길을 가는데 도로가에 밭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홍시가 하나 매달려 있더래요. 야, 저거 가서 먹자. 그 밭에 들어가서 감나무 막 흔드니까 홍시가 툭 떨어지는데 성교학생이 그 홍시 줬더니 자기 입에 쏙 집어넣어버리더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저 괘씸 않는 혼자 자기 입에 다 집어넣냐. 똑같이 이틀 동안 굶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인도하셨는데 내일도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오늘 또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꼭 찾아오는 녀석이 있어요. 부담. 부담이 찾아와서 오늘도 하나님이 안 도면 어떡하나.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미국의 무전전대행 같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 뭐라 그러냐면 사거리만 나타나면은 갈등이 돼서 미치겠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만 내디디면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 역사도 돼 있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죠.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그런 틀 속에 가둬버려요. 이 길이 아닌 것처럼.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역사 안 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면 어떡하나. 두려운 생각, 부담스러운 마음을 줘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를 족쇄를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머물러서 형편을 탓하면서 안일한 속에 나태한 속에 육신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을 살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배당을 지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우실 건데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텐데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 장소도 결정 안 됐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발을 내딛고 달려가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올해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달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좋으련만 마음이 한참 멀리 떠나 있고 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어제 저녁에 장례 형제님들하고 앉아서 하나하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벌써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벌써 주님과 상관없이 육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건데 목사님께서 2000년에 우리 영어 웅변대회를 하자. 옆에 있는 사역자가 에이 목사님 요즘 웅변대회라고 안 해요. 영어 말하기 대회예요. 야 이 사람아 웅변대회든 말하기 대회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영어 말하기 대회 때문에 청소년 단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IYF라는 청소년 단체가 만들어지고 월드캠프를 하게 되고 마인드 교육을 해라.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 전 세계 정부를 하나하나 얻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CLF를 하자. 딱 3년 됐는데 하나님이 CLF를 통해 전 세계 15만여 명의 목회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47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자,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자,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입히워준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을 받고 정확하게 죄가 끝난 사람에게 성령이 많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죠.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그럼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신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계시지만 권능도 받은 거 맞아요? 권능을 받았으면 권능으로 살아야죠. 아멘. 내가 권능을 받았으면 능력을 입히운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 있고 자기를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면서 육신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권능을 받았는데 하나님 똑같이 능력을 주셨는데, 똑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미 입혀졌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저거 하나님이다. 저 형제가 하는 일 아니야. 저 자매가 하는 일 아니야. 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야. 맞아, 그래, 하나님이야.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니라,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 두고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합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를 걷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속에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될 때마다 땅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에덴 동산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딪혀지고 주의 말씀이 접촉이 되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봅시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 그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지,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추어 놓으셨습니까? 갖추어 놓지 않았습니까? 갖추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도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땅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고 초목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작자가 있는 땅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땅은 경작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농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땅은 경작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생명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 경작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경작자가 있어서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새로운 싹이 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듯이 우리 마음에 경작자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들을 일으켜주시면서 나는 복음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만, 나는 저를 위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본문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난 이렇게 말씀하셨고,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하신다. 자, 율법도 연약하고 우리 육신도 연약해서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죄산 받은 걸로 만족하고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고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에 져서 육신이 끄는 그대로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동안 우리 자신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이미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다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은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겁니까? 은혜로 의롭게 된 겁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해서 의로운 겁니까? 예수님 의롭게 주셔서 의로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는 삶은 어디에 매여 삽니까? 여러분 연약함에, 여러분 자신에게, 또 육신에, 형편에, 생각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나오죠. 네. 2장 4절입니다. 제 성경은 1304페이지인데요. 예, 나왔네요. 모니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랬죠. 예, 이게 우리 실체예요. 실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실제 우리는 교만하고 실제 우리는 거짓된 인간인데 그런 너 바라보지 말고 이미 그런 너를 주님이 의롭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형편도 보지 말고 여러분 행위에 매이지도 말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었고 생각을 믿었고 여러분 감각, 여러분 느낌, 여러분 눈을 믿었던 모든 육신의 생각의 세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의인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를 위해 복음 위해 살 수 없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 우리 삶을 대신하시고 이제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저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정확하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란 기간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발을 내딛고 달려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작년보다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종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